창세기 37번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 소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된 책인 창세기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라하며, 두 번째 단락은 뱀이 인류를 부패시키는 것을 망라하며,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망라합니다. 이들 각각의 단락은 특별한 어구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뱀이라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여호와께서라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이들 세 단락에서 우리는 세 명칭, 하나님과 뱀과 여호와를 봅니다. 이 명칭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뱀이 기어들어와 부패시켰으며 여호와께서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주로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엘로힘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칭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칭호는 특별히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의 놀라운 이름의 일부, 즉 주요 요소입니다. 이는 예수가 여호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는 신약의 여호와이며 여호와는 구약의 예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세 단락에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패시킨 뱀 사탄과 부르신 여호와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들에서 우리는 창조와 부패와 부르심을 봅니다. 이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자들일 뿐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목적과 절차를 계시함.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그분의 통치로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를 봅니다. 그분의 절차는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며 2장에서 우리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를 봅니다. 뱀의 부패시킴, 사람의 타락을 야기함.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뱀인 사탄이 기어들어와 사람의 타락을 야기시킨 것을 봅니다. 뱀은 사람을 부패시켜 그를 극도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밑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기뻐서 성공을 경축했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절차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 비록 타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땅에서 추방한 것 같았으나 주권적인 하나님은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패배하거나 넘어질 수 없으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는 단지 그분께 그분의 지혜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때때로 나는 자신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슬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는 구속되고 거듭나고 다시 얻어진 바 된 것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타락이 없었던 것보다 더 달콤하고 의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얼마의 시간을 들여 당신의 생애를 돌이켜본다면 당신은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스러운 역사에 대한 달콤한 기억으로 인해 울게 될 것입니다. 영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땅에서 보낸 우리의 날들을 회상할 것이며 그때의 추억은 달콤하고 누림있고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뱀이 기어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주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뱀아, 뭘 하느냐? 계속해서 더 해보라. 내가 더 할수록 나는 나의 지혜를 나타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작은 뱀아, 힘껏 해봐라. 내가 만족하여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보라. 결국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인류를 밑바닥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일에 바닥이 났다. 이제는 그를 더 이상 타락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나는 끝났다.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씨로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방해하거나 배배시키거나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실행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변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방해든 단지 그분께 그분의 현명한 지혜를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지혜롭지 않으셨다면 창세기는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창세기는 50장이나 됩니다. 뒤에 39장 반은 신약 전체의 개요입니다. 당신은 신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신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에 의하면 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일치합니다. 신약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씨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셋째 단락을 구성하는 39장 반은 신약 전체의 요약입니다. 다른 데에서 지적했듯이 신약은 왕국의 복음 전파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 창세기 12장에서 개입하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것을 입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첫 번째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이 아닌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주요 항목은 민족입니다. 민족은 왕국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큰 민족이라는 것과 이 민족이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와 오는 시대의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이요 왕국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누구입니까? 그 영은 예수십니다. 그 영은 예수시며 예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심에 있어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축복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여호와는 예수시며 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받은 그 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신약 전체의 요약을 제시하는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창세기의 이 긴 단락은 단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망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삼일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신약은 다름 아닌 삼일 하나님, 즉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버지와 이삭 안에 있는 아들과 야곱 안에 있는 그 영의 자서전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요셉에 관해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일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이야기 전체는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이며 신약 전체는 거룩한 삼일성, 즉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 체험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부르심의 뜻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사람은 타락했으며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 사람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옛 창조 안에서 19년 정도를 산 뒤에 20살이 못되어 새로운 시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단 하나의 사람이 아닌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단체적인 사람을 부르셨으나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출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새로운 시작을 가진 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모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당시에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가지셨으며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을 통해 이 새로운 시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분의 부르심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1925년 5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즉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가졌으며 나의 전 생애와 존재와 관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혈통의 전환. 그분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은 혈통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분이 아담의 혈통을 포기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새로운 혈통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혈통의 전환으로서 창조된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이 혈통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된 옛 혈통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새로운 혈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특별한 혈통 안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부르심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혈통 안으로, 즉 부르심받은 자들의 새로운 혈통 안으로 전환했습니다. 생명의 전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혈통의 전환은 사실상 생명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혈통의 전환을 했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생명의 전환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혈통의 전환을 가졌을지 모르나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전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내게는 생명의 전환을 온전히 했다고 말할 담대함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전환을 갖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느 정도 생명의 전환이 있지만 이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전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혈통까지 전환되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내적 전환을 갖지 않는다면 타락한 혈통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실제로 생명에 있어서는 같은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만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전환은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애창조의 생명으로부터 새창조의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는 모두 낡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창조, 즉 창조된 아담의 생명보다 강하고 훨씬 좋은 생명이 있는 창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생명의 전환은 애창조의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이러한 강하고 좋은 새창조의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안에서 보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신약에 믿는 이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혈통의 전환과 생명의 전환을 봅니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그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묘사된 그림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 혈통의 전환, 생명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와 하나님께 다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새로운 시작과 혈통의 전환은 그의 안에서 즉시 발생했지만 그 안에서의 생명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생명의 전환을 갖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후에도 그것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에셀을 의존함. 부패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나 후사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의 전환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집의 후사가 될 그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의존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내 집을 상속할 아들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의 집에 상속할 아들로 불렀으며 그를 그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천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와 같습니다. 비록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거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상속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나온 씨,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음.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받지 않으신 후 아브라함은 사라가 제안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힘을 사용하여 하갈로 인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제안을 했던 자도 그녀였으며 결국 자신이 제안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했던 자도 그녀였습니다. 사라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주권적이었습니다. 하갈을 인해 아들을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사라의 제안은 한편 육에 속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한 그녀의 미형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계집종에게서 낳은 자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할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만이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혈통의 전환만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온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의 육이 할례받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상속할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그의 후사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로부터 난 자가 그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를 가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내가 한 일은 내 앞에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를 변화시켜야 하겠다. 너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너는 할례를 받아 너의 육신적인 능력이 잘려지고 내가 와서 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으며 내가 수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대한 아버지, 즉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그의 육신에 따라 난 자손들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믿음에 따른 신약에 믿는 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출생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할례받을 것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 즉 이삭이 태어날 때를 정하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18장 14절에서 주님이 약속한 때에, 즉 생명의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약속된 때, 즉 이삭의 출생을 위해 세운 때는 생명의 때였습니다. 생명의 때라는 용어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 어구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2장 9절에서 생명의 나무에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때는 생명의 때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생명의 때가 우리의 전연적인 능력이 처리를 받은 뒤에 올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의 육신의 능력이 죽은 후에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 엘리에셀과 그가 간직하려고 의도했던 것, 이스마엘이 모두 거절되었으며 그의 전연적인 능력이 끝났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우울한 교통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자신을 보시오. 얼마나 늙었소. 그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꾸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더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도 받으시려 하지 않았소. 엘리에셀이 사라지고 이스마엘이 거절당한 후로 당신과 나는 이처럼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어. 어떻게 해야 하오? 그러나 생명의 때가 왔을 때 마치 부활의 능력에 의한 것처럼 이삭이 죽은 두 사람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 출생의 때는 생명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해 이삭의 출생은 생명의 출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방문에 의해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의 방문에 의한, 즉 주님의 오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지 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생 안에는 여호와의 오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때에 그분이 돌아오시고 이삭이 출생을 하며 그때는 생명의 때가 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연적인 능력이 끝났을 때 여호와는 생명의 때에 이삭의 출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전환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끝나야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이나 우리의 자아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무런 몫이 없습니다. 천연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끝나서 죽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까지 끝장이 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종말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의 오심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생명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갖고 혈통의 전환을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우리가 여전히 생명 전환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 어떤 이는 여전히 엘리에셀을 붙들고 늘어질지도 모르며 어떤 이는 이스마엘을 보유하려 할지도 모르며 어떤 이는 온통 낙심하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다른 이들은 생명의 때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여호와의 오심, 즉 여호와의 방문이 우리 중 어떤 이에게서는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전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동 개선과 같은 비상적이고도 천연적인 가르침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혈통만이 아닌 생명에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패한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늙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를 간직하게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된 아들은 여호와의 오심으로, 즉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출생해야 했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오셨고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들어오셨으며 이삭은 그녀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때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삭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 안에서 생명의 전환이 성취되었으나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삭이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에서를 낳았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 안에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 안에서 생명의 전환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야곱 안에서, 처음에는 빼앗는 자 야곱임. 처음에 야곱은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취하거나 강교한 수단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은밀한 방법으로 훔치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삼촌 라반에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그의 양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돕는 동안 자기 양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빼앗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일례입니다. 처음에 야곱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전환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됨.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다루실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빼앗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변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어떤 시기에 이르러 그분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이름과 능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기 위해 오셨을 때 야곱은 실로 빼앗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천연적인 방법 안에서 너무나도 강하여 결국은 하나님도 그를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의 어떠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정도로 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씨름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의 존재의 가장 강한 부분, 즉 그의 넓적 다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그의 빼앗는 짓은 끝이 났습니다. 빼앗는 자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생을 통해 그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빼앗는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빼앗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당시 땅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빼앗는 자가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였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온전한 전환이 있는 혈통의 온전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빼앗는 자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왕자들이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혈통의 전환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의 전환일 것입니다. 믿는 이들 안에서 거듭남으로 시작함. 원칙적으로 체험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전환은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는 생명 전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의 체험에 의해 성취됨.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전환은 할례의 체험에 의해, 즉 육신을 제하는 것에 의해 성취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주고 계시며 이 할례는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할례하시는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육신적인 능력을 고수하거나 당신의 천연적인 사람을 고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그 부분을 자르거나 할례하도록 들어오시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할례받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몸은 온전히 구속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혈통의 전환 안에만이 아닌 생명의 온전한 전환 안에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후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따라 소유한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생명의 전환을 체험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신약 복음의 축복들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